좋습니다. 오늘 주제들이 다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가 줄줄이 있냐. 자, 두 번째 주제는 더 어렵네요. 자, 왜냐하면 두 번째 주제가 기초연금 교육 교부금 백종원 씨다라는 주제거든요. 티라노는 공룡인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운데, 그쵸? 티라노사우루스는 왜 넘버원 킹왕짱 공룡이 됐냐. 그런 얘기만 쭉 하면서 유튜브 생활을 하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가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자, 왜냐면은 최근에 요 기초연금과 교육 교부금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뭐 그쵸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사회를 알아보는데 뭐 모를 순 없죠. 자, 과연 기초연금과 교육 교부금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자 IMF는 2020년 4월 재정 모니터라는 걸 발간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재정 현황과 전망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예요. 1년에 두 번 나오는데 4월 재정 모니터를 발간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2050년까지 각 나라별 장기적 연금 지출 부담을 현재 GDP 비중으로 현가해 왔어요. 말이 어렵죠? 미래에 있는 모든 부담을 뭐라고 하냐 할인 말도 어려운데 현재가화 시켰어. 그래서 지금 부담이 지금 기준으로 GDP 비중으로 하면 얼마나 되냐라는 거를 표시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건 뭐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이런 연금 지출 부담을 지금 GDP 비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무려 43%라는 겁니다. G7 평균이 12%예요. 자 그런데 스페인만 놀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무려 2050년까지 연금 지출 부담을 현재 GDP 비중으로 현가화하면은 41%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GDP의 41% 정도의 부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고령화의 대표 국가 일본, 일본도 높은데 일본 31%예요. 미국은 13%입니다. 그 뭐 선진국이라는 유럽들 뭐야 이거? 독일은 10%야. 영국은 7%고. 야, 이 나라 복지 안 하냐? 저런 나라들은 왜 낮게 나오냐? 옛날에 높였다가 한 칼 맞고 뻗었어. 농담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워갖고 이미 한번 터졌어. 뭐 많이 바꿨어요. 뭐 어떡하겠어. 터져갖고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해서 뭐 있는 것만 씁시다. 다들 없는데 뭐 하여튼 이래갖고 아예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 오히려 낮아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스페인 높죠. GDP 대비 40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고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을 보더라도 GDP 대비 연금 지출 증가율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G20 국가 중에서 거의 1위를 도시 국가들 제외하면은 사실상 1위라고 보면 돼요. G7 평균은 0.4%입니다. 영국은 안 늘어. 야, 영국은 뭐야 이거. 야 이거 아주 그냥 그 말이야. 이 복지 없는 나라구만. 안 느는 게 말이 되네. 0%? 이거 뭐한 나라야. 일본이 0.2%. 우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늘어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재정경제부가 작년에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앞으로 5년간 이렇게 하겠다. 재정운영계획이니까 한마디로 돈 쓰는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렇게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거를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인한 복지출 증가와 재정혁신이 필요하다. 복지출 당연히 증가하겠죠. 출산율이 0.7, 0.8 뭐 그런데 당연히 복지유출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혁신을 해야 된다. 지출 효율화, 성과중심 재정운용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저 재정지출 중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 계획입니다. 계획을 봤더니 지금 보면 의무지출이 55.8%고요. 재량지출이 44.2%가 찍혔습니다. 지금 2019년까지 앞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점점 올라갈 예정이에요. 연평균 증가율도 높죠. 재정지출은 1년에 5.5%인데 의무를 내야 되는 건 1년에 6.3%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량으로 한마디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점점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야 되는 돈은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늘었냐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의무지출이 365조였어요. 2029년에 가면은 465조로 예상합니다. 100조가 늘었어요. 몇 년 만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만 4년 정도 지나면 한 100조 원 정도가 이제 증가할 그럴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의무지출이란 건 뭐냐? 뭔데 그렇게 많이 내냐? 의무지출에 당연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복지 분야 지출입니다. 여기 아래 쭉 있죠? 1등이 복지 분야 지출이고 2분이 지방에 이렇게 이전해준 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받아왔고 중앙에서 받아왔고 각 지방에 뿌리는 게 이제 2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복지 분야 지출에서 오늘 얘기할 게 아까 전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다는 기초연금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방 이전 재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역시 이제 곧 주제로 나올 교육교부금 얘기를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요즘 보면 그래요. 저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요 두 개를 합치니까 내년에 100조 원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줄여서 교육교부금에 합치면 내년에 1년에 매년 100조 원을 넘을 걸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쭉 올라간다는 거죠.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2025년 기준으로 일단 먼저 기초연금 앞에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기초연금을 보면은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약 2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2023년도고요. 3년 2022조였는데 지금은 한 25조 정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100조라는 거는 기초연금이 한 25조, 교육교부금이 한 75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00조 원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예산안 편성 집춘도 나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의무 지출을 한 10% 정도 절감하는 게 목표다. 막혀 있어요. 의무 지출 10% 수준 절감. 10% 절 크거든요. 10% 재량 지출도 지속 절감해서 15% 정도를 절감해 보자. 좀 줄여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얘기들이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의견이 나오면서 요즘에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경 설명드렸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초연금이라는 게 무엇이냐?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기초연금은 그냥 뭐 기초적으로 주는 연금 아닌가? 맞습니다. 기초적으로 주는 연금인데 누구한테 주냐?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일정 비율 70%를 대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의무 지출이에요. 뭐 소득 기준 그런 거 없냐? 있습니다. 있지만 노인 인구에서 소득 상위 30%만 안 주고 하위 70%를 주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은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은 모든 노인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 이 연금이 나오는 뭐 그런 분들 특정한 뭐 분들은 몇 분 빼는데 여기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만 65세 이상의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금액은 한도가 있는데 2026년 기준으로는 1인 최대 35만 원, 부부 최대 약 56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게 기초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노인 인구의 70%에 나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게 문제죠. 한마디로 노인 인구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어르신 숫자가 안 늘어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르신 숫자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2025년 작년에 1000만 돌파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025년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최초로 노인 인구 만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이에요. 20%에 도달했죠. 5000만 기준 20%니까 1000만이니까. 그리고 보면 이게 5년마다 적은 거거든요. 2030년에는 1300만 가까이가 될 예정입니다. 거의 300만이 늘었죠. 5년 만에. 10년 뒤, 지금 10년 다 2026년이니까 9년 뒤에는 1520만입니다. 전망치가 500만 명의 어르신이 늘게 돼 있어요. 9년 뒤에. 50%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 속도로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죠. 우리가 세계 최강은 이 분야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안 돼. 일본도 안 되기 때문에 500만 명이 9년 내에 증가한다고 하면 저기에 나가는 이제 재원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저 중에 70%가 되는 거니까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그냥 여기는 정확히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외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고려 안 하고 그냥 70%로 잡았어요. 이거보다 좀 줍니다. 뭐 1, 20만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그냥 감안하고 보십시오. 2025년에는 대강 한 700만 명. 203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900만 명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2030한 2, 3년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5천만 인구의 1000만 명이 이제 기초연금을 받게 되다 보니까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기초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늘어나냐? 현재는 한 20몇 조 나가는데 한 25조 정도 나간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 2035년 가면 그게 여기죠? 40조가 늘어나요. 2040년에 가면 50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요 늘어나는 속도가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한 3% 정도 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예산 대비 2040년대 후반 가면 이제 2배 한 6%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항상 나오지만 노인 인구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나오지만 돈 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더 큰데 사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당연히 모든 세대 인구가 증가하죠. 10대도 증가하고 뭐 6대도 증가하고 다 증가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문제는 아래는 증가를 안 한다는 거죠. 아래는 감소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위에는 늘어나고 아래는 감소하는 이 아리따운 모습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생산 연령이 돈 낼 사람이 없어요. 이게 줄어든다는 게 문제죠. 2023년 기준으로 생산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가 25.8명입니다. 2040년 되면 59.1이 되잖아요. 두 배가 넘겠대요. 두 배가. 한 명당 이 위에 있는 게 두 배가. 2000년에는 10명밖에 안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인 거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참고차 말씀드리면 2025년 기준 만 65세 이하 하위 70% 기준은 단독가구 228만 원 소득 기준입니다. 부부가구 365만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에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이런 걸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근로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다. 근데 뭐 임대해서 받는 게 있다. 이제 그런 거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65만 원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365만 원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 뭐 부부 합계 뭐 400, 500대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28만 원, 365만 원 야 뭔가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중위소득 기준으로 56% 아래가 돼야 기초연금 대상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거기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56%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르신들이 더 부자인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물론 뭐 30년대생, 40년대생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60년대생 조금 있으면 70년대생도 60대로 들어가니까 점점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이 어르신들이 돈 있는 분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기 하위 70%가 되다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대비 93% 정도 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중위소득보다 높아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또 문제라는 거죠. 전체 중위소득에 보다 소득이 높은데 기초연금을 나가는 게 맞냐라는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이 레포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KDI는 2025년에 기초연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왜냐하면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처럼 무조건 70%라면 어떡하냐. 이거 산정 방식을 좀 바꿔보자. 방금 얘기 드렸지만 노인 빈곤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건 너무나 뭐 다행이고 이제 사실이죠. 30년대생, 40년대생은 우리나라 어려웠죠. 보릿고개 겪으신 정말 뭐 할아버지 세대인데 그때는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50년대생만 해도 굉장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40년대, 50년대 이 빈곤율이 내려가죠. 이제 앞으로 노인이 되실 분들은 60년대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만 65세니까. 10년 뒤면 70년대생이 이제 고령층에 진입을 하죠. 자, 그러면 60년대, 70년대생으로 가면 야 노인 빈곤율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국민연금 수급률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들이 과거처럼 무조건 빈곤하다라고 보면 안 되지 않냐? 이게 KDI의 얘기고요. 노인 빈곤율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좀 다시 잡아보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되냐? KDI의 안은 이거였어요. 현재는 노인 인구의 70%니까 1안, 전체 중위소득 100% 이하만 주자. 이게 왜냐면은 아까 보여드렸죠? 중위소득보다 막 103%, 105% 높은 분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기준대로 가면. 그러니까 전체 기준으로 중위소득에서 아래인 분만 주자가 1안이고요. KDI가 얘기하는 건 2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을 두텁게 주자. 이게 소위 받는 사람을 줄이고 금액을 늘리자 뭐 이런 주장이 되겠죠. 여기서 금액 늘리다는 얘기는 없고 50% 이하로 줄이자는 내용이 됩니다. 매년 일정 비율로 줄이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지금은 계속 70%인데 1안에 따르면은 쭉 내려가서 조금씩 내려가죠.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한 60%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2안에 따르면은 역시 조금씩 내려가서 한 50% 이하로까지 낮출 수 있지 않냐? 65세 이상 노인분 중에 50% 약간 낮출 수 있지 않냐가 요 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용 감축이 되냐? 재정 지출액 기준으로 보면 2040년 기준으로 지금은 뭐 한 42조가 전망이 되는데 1안에 따르면 40조 2조 원, 2안에 따르면 한 3조 원. 요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누적으로 보면은 2040년까지 한 27조 원, 2안으로 하면은 30조 원 정도를 이제 줄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야, 그거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냐? 물론 어떤 분은 야 그렇게 많이 줄이면 어떡하냐? 아니면 어떤 분은 그렇게 적게 줄이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효율화하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연구소가 바로 이겁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기획예산처 연구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실버시대와 재정이라는 주제입니다.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몇십 프로, 50%? 야, 그런 것만으로 안 돼. 이렇게 하자. 그건 뭐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 아예! 그렇게 비중 줄여서도 많이 안 주니까 지금 이 만 65세가 45년 전 기준이 되게 옛날에 시컬트에서 했었죠. 65세 말고 70세. 아니면 심지어 75세가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70세, 75세. 지금은 65세 이상인데 이걸 늘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레포트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은 2022년까지 최대 75세까지 연장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미국도 한 69세,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영국은 67세, 독일도 67세로 조정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3개를 제시를 합니다. 시나리오 1은 2058년까지 천천히 70세로 만드는 방안이고요. 시나리오 2는 2035년까지 한마디로 빠르게 70세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시나리오 3는 75세까지 올리는 거예요. 천천히 75세까지. 그러니까 70세, 70세인데 기간이 다르고 75세. 물론 75세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75세면 도대체 몇 년 받으라는 거냐?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75세면 몇 년 받으라는 거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3.7세입니다. 남자는 80.8세고 여자는 86.6세예요. 뭐 곧 90세 간다는 말도 있지만 현재는 그래요. 75세면은 남자는 6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 옛날에 우리가 러시아 보고 말이야. 러시아 수명이 평균이 62인가 63인데 연금을 60세부터 준다며 2년 받고 죽으란 거냐 뭐 이런 걸로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많이 우리가 좀 웃고 놀리고 했었는데 야 이거 남의 나라 얘기 아니었구만? 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평균이 80세인데 80.8세인데 75세 주면 6년 평균으로 평균보다 조금 덜 살면 한 2, 3년 받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짧게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만 70세면은 남자는 한 11년 요거 지금 65세입니다. 평균적으로 14년 여자는 이제 오래 사니까 17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계산대로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 얼마가 절감이 돼요? 일단 시나리오 1 천천히 70세 여기서는 2045년까지 가면 한 21조를 절약한다고 하고요. 여기 절약 금액입니다. 누적적으로. 시나리오 2 빠르게 70세를 올리자. 그럼 2045년 기준으로는 한 144조 정도가 이제 절감된다고 합니다. 시나리오 3 천천히 75세까지 늘리자. 그럼 이제 184조가 2045년까지 아낄 수 있다. 라는 재정 절감액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말하면은 알아보기 힘드니까 유튜버답게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존대로 하면은 저 맨 위에 선대로 늘어나는데요. 시나리오 1대로 천천히 70세. 그 다음 시나리오 2 빠르게 70세. 시나리오 3는 75세. 기초연금 주는 나이가 바꾸면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45년 기준이에요. 각각의 누적 재정 소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조에서 654조까지 한 200조 정도를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회적 합의를 과연 이끌어낼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전체 기준에서 이제 더 숫자를 줄이고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숫자를 줄인 다음에 거기를 좀 두텁게 보호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뭐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합의가 가능할 거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갤럽에서 설문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린 거 찬성하십니까? 60, 30 정도 돼요. 찬성합니다가 59%, 60%, 반대합니다가 30%, 10%는 뭐 모르겠다 뭐 등등등등 기타가 있는 거죠. 6대 3. 하여튼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냐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방금 기초연금 얘기는 드렸는데 기초연금 이제 알겠어요. 아, 이런 거구나. 저도 뭐 어느 정도 압니다. 자, 그러면 요즘 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교육교부금이란 것도 뭐냐. 아까 전에 뭐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이 합쳐서 100조라며. 이게 의무 지급하는 금액이니까 어떻게 좀 효율화시켜보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교부금은 약 75조 원이 전망이 돼 있습니다. 기초연금보다 많아요. 100조의 비중으론. 자, 그러면 교육교부금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에서 국고로 각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에요. 그래서 교육교부금.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정확하게는. 중앙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를 지원하냐? 이게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못 박혀 있습니다. 얼마냐? 내국세죠. 국세의 20.79%가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지급되게 이 퍼센트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교육세 중에서 또 일부가 의무 지원으로 나가요. 이거는 내국세가 얼마나 거쳤는지 상관없이 퍼센트가 고정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교부금은 왜 지원하나요? 이게 처음 나온 게 1971년인데 과거에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 격차가 대단히 컸죠. 우리나라는 교육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백년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을 좀 올리는데 돈을 써야 된다. 특히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등록금 막 놓고 할 때 좀 낮추고 이런 효과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만든 그런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71년에 도입됐는데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국세의 약 21%가 의무지원입니다. 그래서 교부금은 매년 증가하는데 2015년에 39조였는데 대충 올해는 75에서 76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걷는 세금이 매년 늘어나니까 국세 21%라는 비중은 고정이다 보니까 계속 교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늘어나겠죠? 국가 세금이 매년 늘어날 거 아니에요. GDP 성장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매년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볼록 나온 때가 있어요. 이게 2022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재정 교부금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81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때는 갑자기 왜 이렇게 볼록 늘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부가 추경을 하게 되면 교육 교부금은 자동으로 증액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21%가 의무라고. 물론 전체에서 21%니까 추경해서 뭐 한 17%, 18% 정도를 주고 나머지를 다른 데서 하겠지만 어쨌건 1년으로 봤을 때 크게 봐서 21%를 교육교부금으로 나가야 돼요. 2022년 같은 게 코로나 같은 게 오면 추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이제 증액이 되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 그래서 뭔가 많이 막 추경을 해서 막 써. 그러면 같이 증액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하죠. 이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하다 보니까 26조 전쟁 추경이 이제 있죠. 이 중에서 올해도 한 18% 정도인 4조 한 7,600억 정도가 교육교부금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추경의 목적 의도하고 상관없이 숫자가 고조이기 때문에 배정되는 결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은퇴하신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이걸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어느 일정 부분은 교육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건 나쁘진 않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초중대학교 의무교육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람직한 지출 항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 대응으로 추경을 했는데 이거를 교육 예산으로 돌리게 되는 거는 너무 경직적인 거 아니냐. 초과 세수가 생겼거나 추경 같은 걸 통했는데 이거를 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으로 어떤 일정 퍼센트, 한 20% 내외를 보내는 게 목적에 합당하냐. 너무 경직되지 않냐. 필요하면 더 많이 보내야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했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 게 너무 경직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죠. 예산은 꾸준히 증가한단 말이에요. 세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 퍼센트로 고정되어 있는 교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또 초중고 학생 수가 좀 많이 감소합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으면은 참 뭐 좋겠는데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쨌건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늘어나게 돼 있는 게 현재의 구조라는 겁니다. 금액의 적절성 여부는 떠나서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겠죠. 역시 KDI는 이미 2021년에 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에 관련해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개선안이 더 좋을까? 재원 마련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대로 쭉 가면은 세수가 늘어나니까 2040년 교육교부금이 114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쭉 늘어나겠죠. 2015년에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얼마였죠? 40조였어요. 2015년에. 10년 전에. 2026년에 76조가 되더니 조금 있으면 114조로 늘어난다는 거죠. 퍼센트가 고정이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은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늘게 되니까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갈수록 증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2040년에는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금은 1000만 원인데 그때 되면은 2600만 원, 2.5배. 2020년 대비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보여드리면 2040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약 2000만 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게 지원이 되는데 2070년 아직 멀었지만 사실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 없지만 이대로 쭉 가면 4000만 원이 넘어요. 이건 뭐 사실 고민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 볼 필요 없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이 대단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 아이들 교육비용이 증가하는 거는 교육 환경도 좋고 뭐 기기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 좀 늘려야 될 필요도 있고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 교부금은 초중고에만 사용되게 돼 있어요. KDI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대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이 대단히 높아요. GDP 대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육교육비 한몫했죠. 초등학교, 고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배정된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아. 1위야. OECD 1위. 근데 일단 고등교육으로만 가도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요. 대학교로 가면 좀 마음에 안 들어. 대학교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에. 초중고에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학은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것 같아. 거기서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지원이 가야 되는데 초중은 그래도 어떻게 이게 가는데 박혀 있으니까. 이 고등학교들처럼 내려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세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허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시설이 대내게 좋아졌습니다. 바람직하죠.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요즘에 시설 좋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제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들이 돈 모아서 뭐였냐면 IT 기억나는데 교실 뒤에 선풍기 달아줬어요. 두 대. 벽면에 붙은 거. 그게 혁신적이었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와, 드디어 제가 국민학교 때 1980몇 년 그럴 때 뒤에 선풍기를 달아줬어. 어머! 학교에 선풍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원하고 틀면 근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주 틀지 말아라. 더울 때만 틀어라. 선생님이 그 선풍기 자주 틀지 말라고 전기 아깝다고 그래서 못 틀었는데 제가 중학교 갈 때쯤에 어떤 반에는 그때 그 되게 몇몇 과학실 이런 데는 에어컨이라는 게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미쳤다. 교실 이렇게 시원해도 되냐? 어린 마음에도 야 이거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교육시설이 이제 계속 좋아지는 이런 장점이 있죠. 조금 있다가 또 학교 운동장이 우레탄 비슷한 거 깔리더라고요. 와! 우리는 흙바닥. 바닥이고. 요즘에는 뭐 비와도 거의 무리한 거예요. 와! 농구 골대도 여러 개 생겼어. 오! 옛날엔 농구 골대도 이렇게 된 거에 링만 달려 있었어요. 그물이 없어. 야이씨! 뭐 철사 떼기로 링만 들어갔고 그물이 없어, 그물이. 그래서 이게 클린 샷으로 들어가면 저기 들어갔나. 척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저기 들어간 건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야, 요즘은 좋아. 요즘은 거기 또 딱 우레탄 깔아놓고 척 그물도 돼 있고 오! 트랙도 있던데? 제가 오랜만에 모교 가서 이 운동장 트랙 있는 거 보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장점이고 요즘에 초중고등학교 태블릿 같은 것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다만 이런 게 있죠. 교육 분야 재정 칸막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1인당 소득 대비 이제 초중고까지는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인데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재원 배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경직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오죠. 특히 대학교. 대학들의 1인당 교육비 부족 현상이 좀 많이, 오히려 대학 등록금 같은 것도 낮추고, 대학 교수님들에 대한 이런 연구비 같은 것도 더 늘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좀 어려움을 겪는 재정 칸막이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는 게 있죠. KDAI의 결론은 이겁니다. 교부금 산식을 바꾸자. 일률적인 비중이 아니라 GDP 증가율을 넣고, 교부금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교부금이 10이야. GDP가 3.4% 늘었어. 그럼 1 플러스 3.4% 정도를 늘리자. GDP 증가율 정도만큼씩 교부금을 왔다 갔다 하게 하자. 그리고 뒤에는 학령 인구 비율을 넣자. 학령 인구 1인당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이걸 완만하게 바꾸려면은 학령 인구 비율을 넣어서 교부금을 조절하자라는 게 이제 KDI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뉴스들이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여기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방 교육 재정 결코 남아돌지 않는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세수 결손 때문에 지난 2년간 무려 15조 원이 줄었다. 이제 기금이 소진돼서 지방채 발행까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세수가 안 좋으면 이제 내려가는 거죠. 세금을 많이 가면 올라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추경 많이 하면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맥스 쳤을 때가 80조가 넘었잖아요. 거기 몇에 많이 내려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부금이라는 거 내용을 살펴보면 70%가 인건비다. 75.1%까지 얘기하네요. 요즘에 70%니까 7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직원들 인건비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비중은 30%밖에 안 된다. 이 50조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고 30%, 20조 정도만으로 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낭비가 아니다 라는 거죠. 내용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이 넘친다는 주장은 이제 사실을 외면한 왜곡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고정성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지금 2년간 총 3,000명이 넘는 교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했어도 인건비가 이제 교부금의 70% 차지하고 있어서 30%밖에 사용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교원이 감소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교원 수를 보면 초중등 교원은 최근 2년간 좀 줄었어요. 34만 2천 명, 33만 5천 명까지. 우기가 최근 2년이고 최근 5년간은 한 1만 명 정도 이제 교직원이, 1만 명 조금 아니야, 7천 명 정도 교직원이 감축됐습니다. 물론 쭉 늘다가 줄은 거기 때문에 지금 숫자는 2015년과 좀 비슷한 이제 그런 숫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에 30만 명대였죠. 쭉 늘다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초, 중, 등 교원은 좀 줄었지만 학생 수는, 아, 이거 안타까운데 학생 수 더 많이 줄었죠. 2005년에 초, 중, 등 학생이 780만이었어요. 지금 480만입니다. 와, 이거 몇 퍼센트 줄은 겁니까? 300만이 줄었으니까 30% 이상의 학생 수 감소가 더 가파르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아직까지 학교 수는 좀 많이 줄진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 모르겠는데 한 학교당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거죠. 한 반당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초중고 학생 수는 소폭 증가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더 감소하게 되면 이제 학교도 조금씩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얘기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뭐 이런 식으로 쭉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교원 업무를 점점 가중시킨다. 업무는 점점 느는데 이 교원 정원은 줄고 있고 좀 교부금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그런 거죠.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형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한 반에 라떼는 70명이었는데 라는 형님들이 계실 겁니다. 라떼는 60명이었는데 교원 1인당 요즘은 뭐 12명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아니면 진짜 형님들은 70명으로 오전 오후 했는데 근데 너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때가 문제가 있었지, 이때가 너무 했지. 한 반에 60명이면 선생님도 A를 못 외워요. 제가 참고로 61번이었거든요 놀랍게도 키가 커서. 또 이때는 잔인하게 키 순서로 했어요. 요즘에 계속 그렇게 하나? 60명 애들 저기 운동제 모은 다음에 키 순서로 쫙 세워.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나무막대기 들고 다니다가 머리 대보고, 야 너 뒤로 가, 야 너 앞으로 가. 키 순서로 쫙 세운 다음에 키 작은 애 1번, 키 큰 애 뭐 67번 뭐 그렇게 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대본 다음에, 야 너 앞으로 가, 너 뒤에 서 앞으로 가.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겠죠. 61번, 그쵸. 뭐 저는 70번은 경험해보지 못했고 60한 3-4번까지 오전 오후반 했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등학교가 하나는행 1,000명이었죠. 근데 이거는 그때는 아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이 학교가 좀 무식한 학교긴 했습니다. 하나는행 1,000명이 뭐야. 20개 반. 한 반에 50몇 명. 3개학년 3,000명. 옛날엔 이랬죠. 옛날에 이랬지만 지금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이런 생각만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반에 60명이면 이거 뭐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 출결하기도 힘들어. 1번부터 60번까지 부르다 보면 한 10분 가요. 1번 누구, 2번 누구 하다 보면 가. 이게 아니라 점점 좋아지고 있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이래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은 30%밖에 안 되고, 그것도 뭐 성면 제거, 화장실 개선 뭐 등등등등 해서 아껴 썼다. 한마디로 아껴 썼다. 반면에 하라고 하는 무슨 뭐 늘봄학교, 교원연수, 디지털교 이런 게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소요비용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부금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예산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정된 바 없다. 최근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출 관련해서 좀 줄여야 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아직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 얘기가 최근에 뜨겁냐? 왜 뜨겁겠습니까? 뭐 잘 들어보지도 못한 교육교부금에 대해서 왜 가타부타 말이 있고 뭐 맞네, 적네, 적절하네, 이게 왜 뜨겁냐? 왜 뜨겁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아, 역시 형님들이야. 역시 형님들이죠. 바로 아시네요. 왜 뜨겁겠습니까? 바로 올해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뜨거워요. 서울에만 10분이 출마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공약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물론 교육감을 선거로 뽑아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 조금만 더 오래 사시면은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말 그대로 이 교육을 총괄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선거로 뽑는 나라가 잘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을 100년 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로 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물줄기를 많이 만드시죠. 교육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선거로 뽑고 굉장히 크게 뭐가 바뀌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다수 국가는 사실은 선거로 잘 안 뽑죠. 뭐 임명하거나 선출하거나 하는데 선거로 뽑고, 선거로 뽑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후보들은 교육교부금 축소 뭐 이런 거에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모든 선거에서 뭐 교육감선 모든 선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해 뽑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럼 뽑히겠습니까? 이게 그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후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이제 지원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온 공약들이라고 하는데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하겠다,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하겠다, 주식 교육 통장 만들어서 뭐 10만 원 상당을 넣어주겠다, 입학 준비금으로 30만 원 주겠다, 중1은 100만 원, 고3은 100만 원, 뭐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뭐 등등등등 공약이니까 이런 지원 공약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지금만 뭐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에 오래 살다 보시면은 유구한 전통이라는 거를 그렇죠. 뭐 선거 때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지 공약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원래 많이 나온다는 거고, 교육감 협의회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숨을 푹 쓰시면서 교육교부금 방만집행 우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 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심성 공약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선거 국면의 특수한 현상이다.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쵸. 뭐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것만 보고 돈이 막 방만하게 썼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보도 자료까지도 이제 내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냥 그래서 기초연금도 그렇고 지금 뭐 방금까지 얘기 드린 교육교부금도 그렇고 요즘에 뭔가 바꾸려고 하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바꾸고 조금 더 효율화하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이제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